로마서 60번 메시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3일 하나님의 분배. 로마서는 모든 것을 포함한 책이며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 둘 다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 책 안에서 전달되고 암시된 계시는 고갈될 수 없습니다. 계시가 암시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계시가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전달되지 않고 직접 전달된 것에 의해 암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신성한 계시 안에 암시된 것은 종종 직접 말해진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로마서에 암시된 계시들 중에 하나,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3일 하나님의 분배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한 몸을 갖는 것입니다. 이 몸은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우주교회는 각 지방들 안에서 지방교회들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3일 하나님의 분배는 지방교회들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그분의 선택된 사람들 속으로 자신을 분배하시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분배를 위한 3일.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3일이셔야 합니다. 3일 하나님은 교리나 신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몸을 갖기 위해 그분 자신을 그분의 백성들 안으로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배한다는 말은 배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우리가 커다란 주스 용기를 가졌다고 합시다. 사람들로 주스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스를 용기로부터 그들 안으로 분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스를 컵들 안에 부어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주스는 용기 안에 있어 왔지만 지금은 그것이 분배받은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3일 하나님의 분배를 말함에 있어서 의미하는 바는 마치 주스가 그 용기로부터 그것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배급한 다음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분배 안에서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그릇을 채우시며 우리와 하나 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3일 하나님의 분배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선택한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3일이셔야 합니다. 즉 그분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하나님이 3일이시지만 우리는 삼신론을 거절하는데 삼신론은 삼일성의 세 분이 구별되는 세 하나님들이라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세 하나님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삼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 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신격의 삼일성은 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선택되고 부르심받은 사람들 속으로 분배하길 갈망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책 안에 계시된 3일 하나님을 살펴보고 그런 다음 하나님의 분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로마서 9장 5절은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 안에 담겨진 선포를 주목하지 않은 채 로마서를 읽어왔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만유, 사람, 천사들, 하늘들, 땅 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존재해 오셨으며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만물 위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주이시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 따지거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논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만유 위에 계시며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 로마서 8장 3절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8장 3절 안에 하나님은 물론 9장 5절에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9장 5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8장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사야 9장 6절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구절에서 한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리우고 한 아들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리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비밀을 봅니다. 즉 하나님은 셋이지만 여전히 그분은 하나로 남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이제 우리는 5장 10절로 돌아가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한 번 죽으신 적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의 경우에 만일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구절은 보다 잘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든 없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5장 10절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으셨던 그분이 여전히 생명을 갖고 계심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암시합니다.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됨.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은 육신을 따라 다윗의 씨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로 나오심으로 거룩의 영을 따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에 관계된 모든 명칭들은 하나님의 분배와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분배를 떠나서는 그분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예수가 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되실 필요가 있었던 것은 바로 분배를 위해서였습니다. 더 나아가 오직 분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분배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이시기도 합니다.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따라 다윗의 씨에서 나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신의 요소를 갖습니다. 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로 나오심으로 거룩의 영을 따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영의 요소를 갖습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그분은 여전히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구절들 안에 각종 문구들이 그분의 분배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을 암시합니다. 비록 분배라는 단어를 여기에서나 로마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없지만 분배의 사실은 여전히 암시되어 있습니다. 1장 3절과 4절에서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 이제 우리는 8장에 왔는데 그것은 그 계시와 영적 의의에 있어서 다함이 없습니다.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을 말합니다. 이 구절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 법, 그 영, 생명,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9절에서 계속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 구절들 안에서 바울은 그분의 분배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란 용어를 서로 바꿔 쓸 수 있도록 사용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 계속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겨우 몇 구절의 짧은 간격 안에서 신성한 명칭들,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이것이 서로 바꿔 쓸 수 있도록 사용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용어들은 하나의 존재, 곧 삼일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과는 다른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명칭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신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같은 그러한 문구들은 사랑과 생명이 하나님 자신임을 의미합니다.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영이란 용어는 그 영이 하나님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칭은 단순히 그 영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맥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에서부터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데려갑니다. 바울의 사상은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에서 그리스도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네 용어들은 모두 유일하신 삼일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10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전치사 안에는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스도, 곧 놀라운 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영은 반드시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단지 하나님 자신으로만 계신다면 그분은 우리 속으로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신성하고 무한하며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중재 없이는 우리 속으로 오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가 가득하고 더럽습니다. 타락 때문에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이 더럽혀졌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그런 죄 많은 사람들 안에 거주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성과 인성 사이의 간격에 다리를 놓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라 이름하는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예수는 여호와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러한 분으로서 그분은 우리 죄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사 모든 더럽힘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그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려고 유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방해했던 장애물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여기에서 그 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연결시킵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모든 용어들은 얼마나 심오하고 다함이 없습니까? 그 영이 우리 안에 거처를 만드심.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주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주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너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시리라. 고 말합니다. 10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11절에 따르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즉 그분의 영이 그분의 거처를 우리 안에 만드십니다. 이 구절 안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갖습니다. 즉 예수를 죽은 자들 중에서 살리신 분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아들 그 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 속으로 분배하심을 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그분의 거처를 우리 안에 만들고 계시며 심지어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온 존재 안으로의 삼일 하나님의 완전한 분배입니다. 암시된 계시. 11절에서 우리가 삼일이나 분배라는 단어들을 찾아볼 수 없으나 삼일 하나님의 분배의 사실은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일 하나님이 암시되었으며 또한 삼일 하나님의 우리 존재 안으로의 분배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아버지, 아들, 그 영 모두가 이 구절 안에서 발견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죽을 몸에 생명이 주어진다는 바울의 말도 분배를 암시합니다. 이것은 표출된 계시가 아니라 삼일 하나님이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되는 것에 대한 암시된 계시입니다. 과정과 분배. 11절에서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만 하나님의 분배뿐 아니라 이 분배를 가능케 하는 데 요구되는 과정도 암시합니다. 분배는 과정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은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의 과정 안에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그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너무나 직접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보다 그는 예수를 일으키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함축된 과정을 암시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배를 위해 요구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먹기 전에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아내는 시장에서 생선을 사가지고 와서 그것을 그냥 식사 시간에 식탁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 생선은 반드시 철저하게 요리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3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위해 하나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11절 안에 있는 과정은 그 구절에 바로 그 간접성에 의해 지적됩니다. 그 구절 전체는 사실상 하나의 길고도 간접적인 진술입니다. 이 구절 안에서 세 가지 중대한 문제들, 3일 하나님, 과정, 분배, 이것이 다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위해 그분은 완전한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 과정은 성육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부활을 내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기 전에 그분은 사람으로 성육신 되셔야만 했습니다. 성육신으로 그분은 혈과 육을 가진 인성을 입으셨고 예수라 칭하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그분은 우리 죄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피를 흘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1절에서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바울의 말은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암시합니다. 이 모두가 그 과정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과정을 거치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분은 완전히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영은 아들의 실제화이며 그 아들은 아버지의 체현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체현되셨고 아들은 그 영 안에서 실제화되시며 그 영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것이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이며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고 계시며 또한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10절에서 지적했듯이 11절은 3일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중심부인 우리 영 안으로 분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존재의 바깥 부분인 우리의 죽을 몸 안으로까지 분배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3일 하나님의 분배가 우리 온 존재를 적시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분배를 체험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더 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나는 3일 하나님의 분배가 단지 교리가 아님을 체험으로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우리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11절은 매우 많은 것, 3일 하나님, 과정, 분배,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 온 존재를 적심을 암시합니다. 이것이 3일 하나님의 분배입니다. 3일 하나님의 분배는 아들의 명분을 산출함. 그러한 분배는 아들의 명분을 산출합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시킵니다. 전에 우리는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대적들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압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어떤 곳으로 가길 원할지 모르나 반대로 그 영은 당신을 교회 집회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본성에 반대되는 일들을 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내주하시는 그 영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결국에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뒤따릅니다. 그런 체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시이며 증거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노예의 영을 받지 않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아들의 명분의 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삼일 하나님의 분배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참으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양자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양자에 지나지 않는다면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달콤하게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아버지와의 관계와 양 아버지와의 관계로 설명됩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를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며 또한 매우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이 말을 그의 양아버지에게 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 것이며 또한 달콤하게 느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사실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누리는 달콤한 느낌에 의해서 입증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 영의 처음 익은 열매와 간구하심. 23절에 따르면 우리는 또한 그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졌습니다. 그 영의 처음 익은 열매란 그 영의 처음 맛봄, 곧 미리 맛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누림의 미리 맛봄으로서 내주하는 그 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미리 맛봄은 우리에게 완전한 맛봄이 오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26절은 그 영이 또한 간구하신 영임을 계시합니다. 내적으로 그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홀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가 사실상 내주하는 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이고 그 영은 우리 영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고 또 무엇이 그분께 속한 것인지 언제나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 말하듯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기도하며 그분이 기도할 때 우리 역시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그분의 기도이며 그분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분배의 궁극적인 결과. 29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의 분배하심의 결과입니다. 이 분배는 우리를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곧 맏아들의 많은 형제들이 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과 맏아들의 많은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삼일 하나님의 분배의 궁극적인 결과는 아들들을 산출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가르침이나 조직으로 성취되지 않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심에 의해 성취됩니다.